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섬김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참 불편한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있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던 할머님의 집을 우리가 커서 갔을 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할머니 제가 할게요 이야기해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번 집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손 하나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섬김을 받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불편한 자리입니다. 내가 할머님을 섬겨야 되는데 생각을 할 텐데 근데 할머니의 진심이 있죠. 그 안에 손주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시간이 지나고도 기억을 하게 돼요. 아마 제가 나중에 손주들이 생겨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불편한 섬김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 안에도 그러한 불편한 섬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섬김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섬김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불편한 섬김을 사모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 첫 번째는 불편한 섬김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섬김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이 짧은 표현 가운데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사랑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중에는 돌을 던졌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그들을 못 박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던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이었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말로만 했던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준비하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십니다. 제자들이 매우 의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받은 대야의 물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색한 장면인지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샌들을 신고 다녔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은 하인들,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이 해야 될 일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막 말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옳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내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어땠습니까?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의 손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손이었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몸은 나중에 찢겨지고 피 흘릴 예수님의 몸이었으며 발을 씻기신 그 사랑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자신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씻기시는 그 사랑으로 완성된 모습이었음을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주인되고 있음을, 자신이 선생임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선생이 맞다, 나는 주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권위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선생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오고 있음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참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중요하죠? 주가 아니고 선생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고 나는 여전히 선생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뭐라고요?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고 여전히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큰 건물입니까? 교회의 많은 사람입니까?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그것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전해질 때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로비에 보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청동으로 조각해 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고 싶으면 내가 낮아져서 얼굴을 보지 않냐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되나? 내가 이것까지 섬겨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 더 낮은 곳에서 우리의 발을 그 시간에도 씻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위에서가 아닙니다. 밑에서 위를 올려볼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 불편한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심은 불편한 섬김은 복된 인생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불편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그럽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깜짝 놀라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삶을 복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초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의 초대 가운데 이 예수님의 씻기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의 열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어떠한 나 안에 있는 무언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씻김받은 은혜가 없으면, 내 발을 씻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흉내내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은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서로의 발의 씻음을 통하여, 세상의 발을 씻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도덕이 되고 기독교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섬김은 부담이 되고 순종은 율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해서 오늘도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나의 발을 씻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날마다 맞이할 수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섬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이 될 것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씻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예수님은 복된 삶의 필수적인 조건을 이렇게 또한 설명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죠. 종은 주인보다 클 수 없습니다. 보낸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습니다.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보낸받은 자고 누가 보낸 자입니까?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보낸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무릎을 꿇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면 어떻게 종된 우리가, 어떻게 보낸받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삶을 살 수 있자라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된 자의 삶은 이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서 행하면, 너희의 발을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지금도 무릎 꿇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복을 우리가 한 번쯤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무엇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복을 어떠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얻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오랜 시간 내가 힘들었던 것이 해결된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복을 사건적인 개념으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성경의 전반에 흘러가고 있고 특별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복은 사건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고 상태적인 개념의 복이에요. 복이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받으면 이게 복된 거, 이게 복이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상태적인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행하면 뭐라고요?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행하면 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하는 팔복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래요?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씻김받은 너의 삶이 복된 삶이야. 나와 상관 있는 너의 삶이 복된 삶이야.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복된 자리로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의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한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복된 상태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머물며 예수가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가 섬기기 원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된 인생임을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